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터줄 준비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위한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추진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두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고위 외교관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어제 자국 주재 헤라르도 말도나도 베네수엘라 대사 대행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며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23일 자국에 주재하는 후이 페레이라 브라질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양국 관계는 베네수엘라가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한 2016년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캐나다와도 서로 대사들을 맞추방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등을 비판하면서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4개 포대를 공급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합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테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대표는 27일 러시아 관영 코메르상트 신문에 터키와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서류 승인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거래액의 45%를 선지불 하고 나머지 55%는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불하기로 했다고 체메조프 대표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020년부터 S-400 미사일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구입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나토 국가들이 적절한 가격의 방공미사일 판매를 제한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 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8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 고위 간부 4명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산증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가 7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선에서는 세계적 축구 스타였던 조지 웨아 후보와 조셉 보아카이 현 부통령이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아프리카 첫 선출직 여성 대통령인 앨런 존스 설립 후 현 대통령은 내달 12년 임기를 마칩니다. 라이베리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개표 결과는 수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이번 대선으로 1944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이 시리아 반군의 마지막 거점 도시 동구타 지역에 있는 민간인 환자들에 대한 긴급 후송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비영리단체 시리아계 미국인 의료협회는 어제 건강 상태가 위중한 환자 29명 가운데 4명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25명에 대한 후송 작업도 곧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미탄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에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이 매서운 추위가 불어닥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말 그대로 이 세미탄파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지난 25일 성탄절을 기점으로 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특히 동북부 지역에서는 수십 센티미터의 눈이 쌓이고 또 혹한과 강한 눈보라가 닥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한반도에서도 이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바로 독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강력한 독감이 유행하면서 보통 지난해 50% 정도였던 독감 백신의 효과가 올해는 10% 정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내년 3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런 추세라면 전 세계적으로 최대 6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독감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벌써 각급 병원에는 독감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죠. 이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고 또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전화기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소독을 자주 해주는 등 독감 예방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세계 곳곳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과 뉴스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사건, 사회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하 1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28일 목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8도에서 0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니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o Sick, 매우 아프다 라는 제목의 곡이죠.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조항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장이 커지는 중인데요.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04년 이후에 첫 개헌에 착수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 감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실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올해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가 재검토해왔는데요.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특별임무부서가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당시 공식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 조항들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은 이 같은 발표 직후 서울발 주요 뉴스로 이 보고서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외무상이 공식 담화를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죠.
예. 이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피해자들을 말하는데요. 2015년 12월 이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은 일본 측이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83만 달러 정도를 내고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그러니까 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곧바로 이에 따라서 한국에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없이 당국 간에 졸속적으로 합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서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 과정을 재검토해왔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오늘 공개한 이 위안부 합의의 비공개 조항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합의에 반발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한국 각 지역 일본 외교 공간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위안부 기린비 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또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킬 때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양측이 비공개리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비공개 합의를 드러낸 것 외에 또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합의문에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문구가 만들어진 경위도 밝혔는데요. 당초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불가역적인 사죄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되받아치면서 불가역적인 해결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이 당국 간의 외교적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또는 재협상하겠다는 건가요?
이 한국 외교부는 이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오늘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합의 폐기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보고서 발표 현장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이 이번 태스크포스가 내놓는 보고서 내용이 정부 입장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예. 자,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동을 방문 중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 문제에 관해 공식 담화를 냈습니다. 담화에서 고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일환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양국 정부 간의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고노 외상이 관리 불가능 같은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해설했는데요. 이 해외 방문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이 공식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으로 이 강력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2015년의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 TF 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재작년의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기로 양국 간에 확인한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위안부 합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 현장에 와달라고 초청했는데요. 일본 총리실은 이 같은 초청에 확답을 피했습니다. 당시 일본 언론은 위안부 합의 재검토와 향후 한국 정부의 관련 조치를 지켜본 뒤에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핵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양국 공조 필요성 때문에 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오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일본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중국에서 헌법을 고친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조만간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헌법은 지난 1982년 제정됐는데요. 이후에 네 차례 개헌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여 만에 개헌에 착수하는 배경과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예. 이 개헌하기로 누가 결정한 건가요?
이 개헌 착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주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에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 19기 이중전회를 열어서 이 본격적인 개헌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이 헌법에서 고치는 부분은 어떤 것이죠?
신화통신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까지 보도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에 삽입시킨 만큼 이와 비슷한 작업이 이 개헌에 포함될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과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의 이 3년임을 위한 개헌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이번 정치국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자 25명 전원이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의 헌법뿐만 아니라 나라의 헌법에도 넣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권도 개헌 요소로 유력하게 꼽히는데요. 이 공산당원들의 기율 위반이나 비리를 다루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업무 대상을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기강 확립을 강조해온 시 주석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이 개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새해 초인 다음 달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개헌 착수를 의결하면요. 3월에 개최할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인대는 중국의 국회와 같은 기구인데요.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찬성하면 개헌안이 통과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서북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주민 감시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요.
네,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당국이 이달 중순부터 친척 주간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신장 지역의 공무원들이 올 연말까지 영내 각 지방에 있는 위구르족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 집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당국은 종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위구르족을 감시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이 위구르족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중국 정부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것입니까?
예, 위구르족은 중앙아시아의 튀르크 계열 민족인데요. 이슬람교를 믿는 중국 내 소수민족입니다. 위구르족은 줄곧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해서 이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특히 지난 2009년 7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에 우르무치시에서 발생한 분리독립 시위로 200명 가까이 사망했고요. 1,700여 명 넘게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신장 지역에는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새 사업도 자칫 화합보다는 종족 간의 갈등에 불을 붙이는 그런 사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을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은 수천 명의 지방 간부들이 각 시골 지역으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위구르족 가정에 머물면서 먹고 마시고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번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가정에 파견되는 간부들 중에는 일부 위구르족도 있지만 대부분 한족 출신인데요. 때문에 이들 공무원들은 위구르족과는 문화와 전통, 종교가 전혀 다른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위구르족의 가정이 이들 공무원들의 방문을 거절할 수는 없나요?
주민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가르치는 공산당 정강정책과 사상도 들어야 되는데요. 독일의 본부를 둔 위구르 망명자들의 모임 세계 위구르 회의 측은 공무원들의 주요 목적은 위구르인들이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나 과격한 서적 등을 갖고 있는지 이들의 성향을 감지하고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얼마 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신장 위구르 지역을 두고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감시가 펼쳐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신장 위구르 지역은 정교한 감시 카메라와 검문 검색 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료 수집과 감시 기술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신장 당국이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DNA, 유전자 표본과 홍채, 눈동자 정보 그리고 지문 같은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위구르 회의 측은 이러한 조직적 탄압은 종족 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 등 미국의 세 개 도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구매 부적격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최근 텍사스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 동부 8개 주는 중서부 주들의 공기 오염을 규제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 환경청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말 쇼핑 후 미국인들이 반품한 상품들이 쓰레기로 쌓이면서 비용 낭비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총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는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을 연방수사국 FBI의 총기 구매 배경조사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어제 국방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 된 배경이 있겠죠.
네, 바로 지난달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인 데빈 켈리 씨는 공군에 복무할 때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데 공군 측에서 이 사실을 FBI에 통보하지 않아서 범인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됐었죠. 이 소송을 제기한 도시들은 당시에 공군이 FBI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2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이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총을 살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에선 총기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위해 주로 FBI가 운영하는 전국 범죄 정보센터 전산망에 있는 기록을 조회합니다. 이 중범죄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켈리 씨 전과 기록은 FBI로 넘어가지 않아서 신원 조회를 통과했던 건데, 켈리 씨는 지난 2012년 공군에 있을 때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해부됐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해군교도소에서 1년 복역한 뒤 불명예 제대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공군 측은 예,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성명까지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네, 현재 국방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죄자의 손에 총이 쥐어졌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뉴욕시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국방부가 법을 준수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이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이 FBI 총기 배경 조사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국방부 감찰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군 전체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군인의 24%가 총기 배경 조사에서 누락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근래 드러난 사실은 아닌데 국방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총기 배경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감독 아래 관련 정책을 시행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감독기관을 통해 제대로 법이 준수될 때 20년간 계속되어 온 국방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미국의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나요?
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중범죄자와 가정폭력범의 경우 FBI 전산망에 보고됩니다. 뭐 이는 군대나 민간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군대의 경우 불명예 제대자도 FBI 전산망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연방법은 또 약물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가 아닌 주가 나섰군요.
네, 이 미 동부 8개 주가 최근 미 환경청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서부 지역에 좀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촉구하는 소속입니다.
네. 이 동부에 있는 주들이 멀리 중서부 지역의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중서부 지역에서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날라와 동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소송을 이끈 에릭 슈나이더 뉴욕주 법무장관은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이 중서부 지역에서 오염된 이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며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마련한 해당 지역의 공해 방지 기준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그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 FPA는 중서부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이 되면 미국 연방 청정공기법에 따라 화석연료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원에 대한 배기가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스코프루이트 EPA 청장이 중서부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동부주들은 이런 그 EPA 결정을 뒤집어달라 이렇게 연방법원에 소송을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에는 뉴욕주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가 참여했는데요. 이들 주는 앞서 지난 2013년 중서부에 있는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올해 10월까지 EPA가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프루이트 청장이 결국 이들 지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예, 그럼 그 오존 수송 지역에서 빠진 주들은 어떻게 어디입니까?
네, 인디애나와 켄터키, 미시간,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 주로 중서부 지역에 있는 주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나 탄광산업이 발달한 주들인데요. 미 동부 지역 주들은 오래전부터 중서부 지역에서 오염된 공기가 동풍을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올 연말 미국 소매업계의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연방 최대 연중 최대 할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연말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는데 이 연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점으로 되돌아오는 상품들이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싸서 샀는데 막상 쓰려니 마음에 들지 않고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품들입니다. 이 연말 쇼핑 규모가 큰 만큼 반품 규모도 엄청난데요. CNN 방송은 소매 제조 관련 기술업체 옵토로 통계를 인용해 반품 상품 가운데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상품의 무게가 무려 20억 킬로그램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반품하기에 이 쓰레기 처리되는 상품의 무게가 이렇게 엄청난 걸까요?
네, 옵토로에 따르면 매년 3,800억 달러치 상품이 반품되는데요. 이 가운데 약 900억 달러치가 연말 쇼핑 기간 안에 반품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반품된 상품들은 다 상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절반 가량만 상점으로 돌아간다고 하고요. 나머지 반은 운명을 달리하는데요. 상품에 손상을 입었거나 이미 사용했거나 포장을 뜯은 상품들은 진열대에 다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열대에 오르는 상품들 역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상품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네, 반품 상품의 약 4분의 1은 원래 제조업체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판매업체로 가는데요. 하지만 많은 상품은 할인 매장 등에 헐값에 팔리고요. 또 지역 도매상으로 가서 이 일부 모든 상품이 1달러인 이 달러 스토어 등에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뭐 심지어는 해외로 빠지는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소매업체로서는 반품을 처리하는데도 또 돈이 들겠군요.
맞습니다.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 과정이 뒤따르는 겁니다. 업체 측은 반품 상품을 받아보고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재포장해서 새 것처럼 보이는 상품은 제값에 팔고 다시 팔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했거나 손상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처리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업체들은 반품을 처리해서 되파느니 차라리 쓰레기 처리를 해버리는 게 더 싸게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반품 상품이 쓰레기 더미를 이루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또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이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눈 짐작으로 사다 보니까 반품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온라인 상품이 늘어나면서 반품 상품도 많아졌지만 과정도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이 전미 소매협회는 온라인 쇼핑 상품 가운데 15%에서 30%가 반품되고 무려 3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사람들이 주로 반품하는 상품들은 어떤 품목인가요?
네, 옵토로의 조사에 따르면 옷과 장신구가 75%로 가장 많고요. 신발과 전자제품이 약 20%, 화장품이 13%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엔 반품 후 재판매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전자제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예, 그 사실 미국에서는 영수증이 있으면 이제 대부분 반품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소비 친구자림 있고 반품을 잘 해주다 보니까 상품을 충분히 사용해놓고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선 나중에 반품하겠다는 생각으로 뭐 무작위로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온라인 업체들이 배송비를 무료로 하면서 일단 사고 보는 행태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업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배송도 무료지만 반품 배송비도 무료다 이렇게 많이 광고하죠. 한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인데요. 사실 업체로선 여기에 따르는 부담을 또 떠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엔 온라인 쇼핑에서 반품하는 상품을 우편 배송하는 대신 반품 가능한 상점을 지정해 주는 걸 도와준 업체도 생겼다고 하네요.
예. 자, 반품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반품 상품이 많아지는 것이 반품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 탓도 있지만 업체 잘못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경우 업체가 상품의 정보를 잘못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품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죠. 칼럼 스캇이 부른 Dancing on my own, 나만의 춤을 춘다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Does she love you better than I can? Yeah, I know it's stupid, but I just gotta see it for myself. I'm in the corner, why do you kiss her? Oh, oh, oh. And I'm right over here, why can't you see me? Oh, oh, oh. And I'm giving it my all, but I'm not the guy you take. I just wanna dance all night. And I'm all messed up, I'm so out loud. Stilettos and broken bottles, I'm spinning around in circles. And I'm giving it my all, but I'm not the guy.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는 2017년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정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여러 사건과 사회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를 강타한 테러.
2017년 새해는 테러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올해 1월 1일 터키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인 IS가 이스탄불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테러를 일으켜 39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후에도 크고 작은 테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연이은 테러로 많은 시민이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난 3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5월엔 맨체스터에서 미국의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장에서 폭탄이 터져 22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2주도 안 돼 런던 브릿지와 인근 지역에서 또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영국과 인접한 프랑스에서도 테러로 인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스웨덴과 스페인에서도 차량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는 10월 이 자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알샤바브가 모가디슈의 번화가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 무려 5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도 테러 공격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10월 말에는 트럭을 이용한 테러로 외국 관광객 등 8명이 숨졌고 지난 11일에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교통 중심지인 포트 어소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폭탄이 터져 4명이 다쳤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버스 터미널 폭발 사건을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는데요. 범인은 IS의 선전물을 자주 접하고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2017년엔 크고 작은 테러가 일어났고 특히 IS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ISIS is clearly demonstrating continued ability to pursue its global war. Its campaign.
전쟁 연구소의 제니퍼 카파렐라 선임 연구원은 IS가 전 세계 위력을 가시하기 위해 테러를 일삼고 있고 이제 서방을 넘어 아시아 지역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는 올해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의회 자선 야구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이던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괴한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치료 후 석 달여 만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You have no idea how great this feels to be back here at work in the people's house.
대형 총기 사건 뒤도 뒤를 이었는데요. 지난 10월 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콘서트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포함해 59명이 숨지고 50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호텔 32층에서 야외 공연장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고 특히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 범프스탁을 사용해 사상자를 더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26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렇게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 정치계 안팎에서는 총기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올해도 뚜렷한 정책적 변화 없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지구를 강타한 자연재해.
올해 세계 곳곳은 자연재해로 또 몸살을 앓았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회사는 2017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3,06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상승했고, 특히 미국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동부에서는 물난리로, 서부에서는 산불로 신음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 텍사스주에 상륙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는 휴스턴 일대에 기록적인 양의 비를 뿌렸고 폭우로 인한 홍수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These are estimates at this point, but it looks like around about 100,000 affected homes. That's a big number.
톰 보사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에서 약 10만 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고속도로와 다리 등 기간 산업도 크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하비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인 9월 초엔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와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강타해 적어도 10여 명이 숨지고 수백만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9월 중순엔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가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해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서부에선 올해 산불이 잦았습니다. 특히 10월 초에 시작된 산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가운데 하나로 기록됐는데요. 적어도 40여 명이 숨지고 건물 3,500채가 소실됐습니다.
순식간에 산불이 발생돼서 뭐 여기저기 그 불꽃들이 튀고 파마가 지나간 자리는 뭐 재밖에 없더라고요.
화재 현장을 다녀온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강순구 회장의 목소리인데요. 특히 산불이 덮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은 와인, 즉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나 연기가 포도 향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적어도 530명이 숨지고 사상자도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달 한국에서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7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당일까지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히 한국 정부는 지진으로 11월 16일로 예정됐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침묵을 깬 사람들, 미투 운동.
2017년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나도 그랬다, 나도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고백하는 미투 운동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바로 할리우드의 거물급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었습니다.
I gotta get help, guys. You know what? We all make mistakes.
올해 10월, 와인스틴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젊은 여배우들과 영화사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무려 80여 명의 여성이 피해자라고 나서면서 와인스틴은 헐리우드에서 퇴출당합니다. 하지만 이후 케빈 스페이시와 맷 라우어 등 유명 배우와 언론인에 대한 성추행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고, 정치인에게까지 성추행 파문은 이어졌습니다.
Nevertheless, today I am announcing that in the coming weeks I will be resigning as a member of the United States Senate.
12월 17일 민주당 소속 엘 프랑켄 상원 의원이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희극 배우 출신인 프랑켄 의원으로부터 과거에 성추행 당했다는 여성의 폭로를 시작으로 추문이 이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인 존 코니어스 의원 역시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사퇴를 밝혔습니다. 지난 3개월간 미국 내에서만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유명 인사가 60명이 넘는데요. 시사 주간지 타임은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에 미투 운동을 주도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이들 여성을 침묵을 깬 사람들로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은 2017년 결산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올 한 해 지구촌에 뒤흔든 여러 사건과 사회 문제를 되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힘겹게 싸운다, 어려운 일과 씨름한다. 여기서 쓰인 싸우다, 씨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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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여기서 struggle은 몸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를 쓰다, 노력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to와 함께 쓰면 무엇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애를 쓰다는 뜻이 되고요. with와 함께 쓰면 어려운 일에 노력하며 싸우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always struggles to please her parents. 그녀는 항상 부모님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I'm struggling to finish the rest of my food. Can I get a to-go box? 음식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포장해 줄 수 있나요? I'm struggling with my math homework. 나 수학 숙제와 씨름 중이야.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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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uggle. 오늘은 struggl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리타 쿨리지가 부른 We Are All Alone. 우리는 모두 혼자예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your eyes and dream and you can be with me 'neath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land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close the window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4개월이 지난 1945년 12월 27일 오늘 달러를 세계 중심 통화로 삼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한 이른바 브레튼 우즈체제가 공식 출범합니다. 한 해 전인 1944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전후 복구와 세계질서 개편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4년 7월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에 모여 회의를 열게 됩니다.
At Bretton Woods, New Hampshire, delegates from 44 allied and associate countries arrived for the opening of the United Nations Monetary and Financial Conference.
이 회의 결과 이들은 세계 경제 질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 부흥 개발은행 IBRD와 국제 통화 기금 IMF를 창설하는 데 합의합니다. 또한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를 세계 중심 통화로 삼고 각국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 제도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마침내 1945년 오늘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 질서의 기틀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45년 12월 27일 오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을 최고 5년간 신탁 통치하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을 비롯한 좌익 세력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일주일 뒤 돌연 신탁 통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듬해 한국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고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 방안을 협의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에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으나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결국 1947년 7월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